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을 보고 싶어 하지도 주변국에서 핵무기가 개발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오랜 기간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고 한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꽤 영리한 녀석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전임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사상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관실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아프간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는 지난 2009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1006주간 탈레반 등 반군들에 의해 사망한 아프간 보안군 수는 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8일 아프간 최대 규모의 군 병원이 공격을 받아 50명이 사망한 사건과 4월 10일 중요 범죄 전담반 조사관 2명이 살해된 사건을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관련 민간인 사상자 수는 11,418명이었으며 66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국왕과 회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홍해 도시 지다에서 살만 국왕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사우디 지도부의 여성의 권리 등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중동 국가 예멘에서 벌이는 사우디의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2년 이상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영내 시아파 경쟁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정례 텔레비전 쇼인 마두로와 함께하는 일요일에 출연해 국가 최저임금을 오늘부터 60%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일부 주들의 중국의 자금 등으로 건설된 신규 무상아파트 수백 채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지지자들과 마두로 대통령 반대자들이 오늘 노동절을 맞아 경쟁적으로 가두 시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 한 달째 거듭되는 시위 과정에서 2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터키 내 대대적인 체포 사태와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인권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테러 대처를 이유로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터키에서 공무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이 대거 체포된 것은 정당한 법 절차에 절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말리 남부 지역에서 반군 2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프랑스군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어제 프랑스군이 부르키나파소 접경 지역에서 반군에 대한 기습작전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군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말리는 물론 인접국 부르키나파소와 차드, 모리타니, 니제르 등의 3,5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리에 서울을 방문,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이 북한의 인권 탄압,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비공개 속에 한국을 방문해 이병호 국정원장,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과 잇따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의 한국 방문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가는 상황에서 이뤄져 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1일 현재 서울에 머물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잇따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30일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주관한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와 안보 개통에 이어 정보 개통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았고 지난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수장에 이어 대외정보당국 수장까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며 강대강의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상당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연구위원은 폼페오 국장의 방한 목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도발에 관한 동맹국의 협력, 대응 체계, 또 정보 공조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대북 정보력 강화라든가 동맹 차원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폼페오 CIA 국장은 지난달 13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might have a nation that develop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has been developed in a way that could deliver nuclear weapon, but what we're talking about.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나라일지도 모를 뿐더러 세계 주요 도시인 서울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래식 병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오 국장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일찌감치 CIA 수장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했고 기갑연대 대위로 예편한 뒤 변호사 생활을 거쳐 캔자스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세 번 당선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4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우려됐던 4월이 지나갔지만 북한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핵과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항상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에도 기습적으로 핵실험 등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큰 틀에서 또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북한 매체들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선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한 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의 지난달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공개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에 매달리는 등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은 특히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가 이번처럼 핵전쟁 발발의 접경에 치달아 올랐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 총참모부나 외무성 차원이 아닌 대변인 담화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지적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이런 외무성 선명을 한 거는 결국에는 북한의 그 도발 전략에 궁극적인 그 종착역은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한테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장으로 외교밖에 이제 남은 옵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에서 선명을 낸 것 같고 결국에는 외무성이랑 미국의 국무부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박사는 또 중국이 미국의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는 상황에 북한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정세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북중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점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1기 4년 동안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진전을 보려는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마무리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직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미한 두 나라는 이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강력한 조치들을 빠르게 취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조기에 채택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강화법이 오늘 1일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상원으로 넘겨집니다. 상원 보좌관들은 새로운 대북제재법 위반보다는 기존 법령을 행정부가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의회의 시각 2017 아시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 상원의 외교안보 보좌관들은 이미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가할 법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충실한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the focus for my boss is seeing what the administration can do with the tools that it has.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실의 이고르 크레스틴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금 현재 가드너 의원이 집중하는 것은 행정부가 기존의 법적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5월 첫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의 내용을 살펴봤다며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오면 이를 검토하고 상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간사 등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그럼에도 행정부는 이미 제정된 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명단 지정, 북한의 불법 활동 방조자 등을 설득하는 일 등 매우 강력한 일련의 대북 제재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effort last year, and so I think there's a sense that there are a lot of authorities already out there. Congress has gone on record. The House will go on record again.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의 제이미 플라이 외교안보 보좌관도 지난해 가드너 상원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대북 제재 법안 통과를 주도했기에 이미 대북 제재 관련 많은 법적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회의 기류가 있다며 의회가 지난해 이와 관련해 표결했고 하원이 또다시 표결하지만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이 보좌관은 의회의 제재법은 행정부가 더 많은 행동을 취하라는 일종의 압박일 뿐이라며 행정부는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을 겨냥할지 얼마나 제재를 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추가하기 위해 의회가 더욱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보좌관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플라이 보좌관은 북한 문제 때문에 다른 현안들에 신경을 쏟지 못할 수 있다며 아시아 정책 전체를 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lso, I think, need to make sure that even as we try to work with China to pressure North Korea, that our entire approach to the region, our entire approach to Beijing.
특히 북한을 압박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구할지라도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의 모든 것이 북한 문제에 달려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플라이 보좌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 이후의 상황, 동맹 강화, 인권 문제 등을 아시아 관련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활동, 인권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가 최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8%는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이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이 25%, 그리고 러시아가 18%로 뒤를 이었고 중국이 5%, 이란이 4%로 각각 4위와 5위였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26일에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61%가 군사적 대응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8일 공개된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선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48%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나왔고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62%에 달했습니다. 한편 두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자별로 대북 대응 방식에 대한 생각도 확연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군사 대응 같은 강경한 방식을 선호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외교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 선제 타격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이란 말 그대로 먼저 적을 공격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해 파괴한다는 대북 선제론이 나온 1차적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부터 김정은 정권 교체 그리고 핵 보유국 지위 인정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기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언론은 선제 타격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지난 13일 미국의 고위 정보기관 관계자를 이용해 미국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두 대를 배치해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확실시될 경우 선제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 국무부가 최대의 압박과 개입으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 정책이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새 정책에 군사적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미 국무부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지만 희망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대북 선제 타격론의 또 다른 근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모른다며 군사적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이라크 모수를 폭격할 당시 넉 달 동안 공습을 예고했던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 행동에 나설 때 미리 예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 백악관 관리들은 대북 군사적 대응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1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그리고 전체 국가안보위원들과 군사적 옵션을 놓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그 지역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특별히 북한의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군사 옵션에 대한 평가를 이미 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장군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해리 엘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2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ll just say, sir, that we have a lot of preemptive options.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방안도 많이 있다며 미국은 선제 공격에서 북한의 군사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22일 사설에서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감행해 미국이 외과 수술직 타격을 할 경우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우호조약에서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제 타격을 세분화시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제 타격은 자위적 차원의 선제 공격과 예방적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은 이를 뭉뚱그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북 선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동맹국 방어를 명시하고 있는 미한 방위조약은 물론 유엔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태평양 공해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하려 할 경우 이에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위협의 임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트로이 대학의 데니엘 핑크스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Unprovoked U.S. unilateral military attack against North Korea.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선제 공격이 검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핵연료봉을 무단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선제 타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는 등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당시 영변 폭격을 중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변을 폭격할 경우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할 것이고 그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제2의 한국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핵폭탄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사 미국이 영변을 폭격해 핵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핵무기는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광물 가운데 일부 품목을 여전히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대북결의 위반 혐의가 의심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북중무역통계를 검토한 결과 중국이 올해 들어 3월까지 북한산 아연과 은을 계속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산 아연과 은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광물 가운데 아연과 은 외에 구리와 니켈,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를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따라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밖의 품목은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 청소 자료에 근거한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 1분기에 아연 68만 달러어치와 은 12만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또 북한산 구리도 1월과 2월 모두 1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과 아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중국에 팔렸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입이 관련 당국의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제재 위반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탄을 실은 북한 화물선이 최근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해당 화물선에 입항을 허락했다며 제재 위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북한산 석탄은 수출 상한선이 있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의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의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은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측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소파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 한국의 성주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는 미군의 자산으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에 앞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기존 합의는 유효하고 이를 지키겠지만 재협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맥메스터 보좌관의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미한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맥메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대목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맥메스터 보좌관의 발언이 한국에 더 큰 방위비 부담을 바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야기는 당장 사드 관련해서 한국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보다는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보다 증대된 기여를 요구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가 지난달 30일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전화통화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메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드 배치 찬반과 방위비 부담 증가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한층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이 지난주 일주일간의 다양한 행사를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14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에 탈북자들은 다양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인 24호 관리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임혜진 씨는 수용소 내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은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잠자리 들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감시와 아무런 보수 없이 일하는 것이 전부였고 삶 자체가 지옥구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만행이 정치범 수용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북한 전역이 하나의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탈북자 김지영 씨는 북한 고아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며 그런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원에는 7살까지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7살짜리 애들 키가 한국으로 말하면 한 2, 3살짜리 애 키 정도로 그렇게밖에 자라지 못한 애들이 대다수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올해도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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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시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언론인 CCTV 미국 사무소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음악회와 사진 전시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제는 말보다 행동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 인민은 계속 정치범 수용소와 또는 굶주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겁니다.
박 대표는 탈북자들이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은 대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강력한 대북 지지 못지않게 방송과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주관한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eople ask me all the time, when will the Kim Jong-un regime collapse? And I always answer, tomorrow. We need to do all we can to make it tomorrow.
숄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언제 붕괴될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이에 대해 항상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며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들은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세계 탈북자 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이곳에서 엄중하고 준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다.
탈북자들은 이 선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게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당장 중지하고 모든 반인도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세계 탈북자 총회를 주최한 한국 외교부의 이정은 북한인권대사는 BOA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탈북자들이 아직도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런 이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탈북민들이 최전방에서 직접 나서서 또 그런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일부 탈북자들은 올해 행사 중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와 의회 청문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위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총 42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는 네덜란드이고 한국 적십자사도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적십자사 IFRC는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지금까지 426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불가리아를 포함해 20개국 적십자사가 함경북도 수해 복구에 동참했으며 한국 적십자사도 29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 자금으로 보건과 식수, 위생, 재난 위험 감소 사업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까지 회령시와 연사군, 무산군 등 홍수 피해 지역에 3,187채의 집을 새로 건설했고 12만 가구가 새로운 집으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만 700여 가구의 집을 보수했고 유치원과 보육원 57곳과 병원 13곳을 재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하지만 아직도 수해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령시에 새 집 3천 채를 짓고 있으며 수도시설 보수 작업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산군과 연사군 회령시에 수도 공급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돼 주민들이 깨끗하지 못한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물 정화 알약과 정수기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와 함께 회령시, 무산군에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조선적십자회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협력해 수도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8월 말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총 7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필요한 자금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은 시를 통해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심리적인 위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망초 신앙송대 제3회 그 예선전이 있는 날이고요. 오늘 이제 지성시는요. 초혼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제3회 물망초 신앙송 대회 예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에선 지난 2015년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신앙송 대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가하는 탈북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 대회는 5월로 지난 4월 27일 날 예선전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참가한 탈북민들은 시인 김소월의 시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해서 낭송하고 자유시도 낭송하게 됩니다. 물망초 재단 조경희 씨입니다.
지정시 다섯 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중에서 한 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김소월 씨 중에서 좋아하는 시를 하는 거에서 이번에는 그 두 수를 가지고서는 낭송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신앙송 대회는 시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망초 프로그램은 항상 처음의 목적은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그 심적 치유를 위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물망초 합창단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시 낭송대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를 좀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뭔가 마음에 그 찾던 어떤 여러 가지의 상처들을 좀 치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 낭송대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망초 재단에서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송 역시도 탈북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하고 또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송 대회의 심사를 맡은 경기대학교 권성훈 교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송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를 읽음으로 해가지고 그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억압과 이제 폭력을 당한 것을 갖다가 시를 갖다 읽음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치유성을 발휘해서 한국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탈북자에게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회인 만큼 시 낭송에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참가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 낭송하는 실력도 수준급인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역시도 까다로웠습니다.
기본 점수랑 그 표현력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보겠는데요. 발표 예절 에티켓이 3점, 작품 암기 정도가 4점, 그 음성 표현 뭐 이런 것들, 목소리 크기, 발음 등의 적절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빠르게 강조하기 등의 적절성에서 6점, 6점, 마지막에 몸짓 표현, 제스처, 그 시선 처리 등의 적절성 해가지고 기타 5점에서 총 30점이 심사 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 예선 대회지만 본선 대회 못지않은 긴장감이 든다고도 했는데요. 신앙송 대회 참여한 탈북민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송을 하면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또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자신이 또 감정을 내서 시에 대한 노래를 해야 되겠으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지금 사실 김소월 씨는 저 북쪽에서부터 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했지만은 다시 지금 현재 와서 김소월 씨에 대한 시를 하니까 그 감회가 새롭죠.
적동 적동 아우레비 적동 집 누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김소월의 접동새를 낭독하고 있는 탈북민 김소양 씨입니다.
우리나라 먼 뒤쪽이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이붓 오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하고 있으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난다면서 시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세움이 몸이 죽은 우리. 저는 이 시를 읊으면서 영 마음이가 형 북에 두고 온 그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그러니까 그거 연관시켜 볼 때 내가 그저 정말 밤이라도 내가 북한에 가서 부르기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시를 읊으면 눈물이 나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인 김선양 씨는 이 신앙송 대회가 참여한 모든 탈북민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격려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탈북한 작가들이 시를 낭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읽는 것과 낭송하는 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발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저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발음이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을 울컥하게 해서 그런 게 아무래도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제 막 5월이 시작됐는데요. 한반도는 여름 기온이라고 하죠.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소매 반바지 차림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5월의 첫날인데요. 마치 7월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어제 오늘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늘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는 한반도 동쪽이 한여름이었고요. 오늘은 서울부터 전라남도 지역까지 한반도 서쪽의 기온이 또 그랬습니다. 중국 지역에서 들어온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는 30도, 평양과 개성보다는 남쪽 기온이니까 아무래도 2, 3도 정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도 그렇고 북한 지역도 그렇고요. 동해안 쪽은 하루 사이에 계절이 바뀐 듯하네요.
네. 어제 그 한국 동해안 지역은 30도, 31도까지 올라서 바닷가 해수욕객들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시원한 동풍이 불어서 21도, 25도 이 정도의 봄 같은 기온이었는데요. 오늘 한국은 오존 농도가 높아서 바깥 활동 좋지 않다 이런 안내가 계속됐는데 지난 주말부터 지금 황금 연휴를 맞고 있는 나들이객들에게는 모처럼만의 여유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외로 또 나들이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오늘 해외로 빠져나간 여행객은 8만 4천여 명이었고요. 한국 전역 주요 고속도로 통행량 410만 대였습니다.
네, 한국도 오늘 노동절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됐군요.
네, 세계 각국이 기념하는 노동절, 한국도 서울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이 노동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절의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열린 2017 세계 노동절 대회 9호,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져야 할 노동 현장의 환경, 권리 보장을 요구했고요. 각 지역 시청과 도청 등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모범 근로자 표창과 체육대회 등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노동절 대회 9호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중에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목소리를 강조한 9호입니다.
네.
특히 최저임금 1시간에 10,000원. 그러니까 미화로 하면 $8.77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보장하라는 얘기고요. 비정규직 철폐, 재벌 체제 해제, 노조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달력에 빨간색의 숫자가 적히지 않은 평일인데요. 학교와 병원,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기업과 은행들은 모두 쉬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페이스북 등 SNS와 집회 현장을 참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정규 교육 과정의 노동 인권 교육 편성과 여성 노동, 노동 3권의 시대상에 따른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 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날이었는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네.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장에서 오늘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부자재들을 옮겨주는 타워크레인이 인근 다른 크레인과 부딪히면서 작업 중이었던 선박을 덮쳤고요. 마침 휴식 시간에 그 흡연실 인근에서 쉬고 있던 작업자들이 순식간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중상자들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크레인은 삼성중공업 소속이고요. 길이 50에서 60m, 무게는 32톤이다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전국이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군요.
네.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일 5월 9일까지 남은 날수는 이제 딱 8일입니다.
네.
오늘 밤이 지나면 표심을 얻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각종 선거 유세 딱 일주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대선 전국인데요. 초반에는 두 명의 유력 후보자 간의 양자 대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섯 명의 후보가 벌이고 있는 1강, 2중, 2약 형세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표심을 얻기 위한 주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지금 과열 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강, 2중, 2약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지지율 그걸로 구도가 바뀔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강 혼자서 강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2중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약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또 바른정당의 유승문 후보의 지지율 구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초반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던 문재인 후보는 이제 40%대의 지지율을 넘어서면서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고요. 문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였던 안철수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3위였던 홍준표 후보의 5차 범위 내에 격차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볼까요?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방송과 전국 지방대표 7개 언론사의 의뢰로 두 가지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523명을 대상으로 한 CBS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2.6%, 안철수 20.9%, 홍준표 16.7%로 나왔고요. 유권자 2,239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대표 7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4.1, 안철수 21.8, 홍준표 16.6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뭐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한국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종반으로 접어든 대선 전국의 여론조사 내일까지만 공표됩니다.
네.
그래서 막판 지지율의 변동은 5월 9일 선거일에 그 표심 결과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선거 준비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재외 선거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선상 투표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오늘부터 4일까지입니다. 오대양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 568척에 승선한 4,090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선상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 상선, 여객선 등에서 보내온 투표지가 지금 각 시도 선관위에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계속 전해졌는데요. 망망대해 떠있는 선박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좀 살펴봤는데요. 선상 투표 기간으로 정해진 1일에서 4일 동안 이 선장이 정한 일시가 투표일이자 투표 시각이 되는 겁니다.
네.
선박 위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회인이 참가해야 되고요.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뒤에 자신의 주민등록 관할 선관위로 투표지를 투표한 사람이 직접 팩스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이 됐는데 팩스로 보내지는 투표의 내용 누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네. 투표지를 받는 팩스가 특수 팩스라고 합니다. 기표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전송을 받음과 동시에 봉투가 만들어지고 출력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일 선거 원칙이 보장되고요. 등기 우편 처리가 돼서 선거일에 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